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대북 교역이 금지된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자국민 한 명과 북한인 한 명, 관련 업체 세 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수사당국은 오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자국민 총호겐 씨와 북한인 리현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거래에 관여한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무역 등 업체 세 곳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민인 총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이들 회사를 동원해 북한에 보석류와 시계 등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 리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두 개 회사가 14차례에 걸쳐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일부 고위관리를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35년 이상 공군에 근무한 스틸웰 지명자가 비행조종사와 지휘관, 한국어 학자 등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5년 준장으로 예편한 스틸웰 지명자는 현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내 중국 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지내고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도 근무하는 등 아시아 지역과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애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도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8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국은 지난 4월 공개된 상반기 보고서에서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환율 정책의 투명성 결여와 최근 위안화 약세를 특별히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산하지는 않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회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터키 당국이 오늘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대한 2차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며 워싱턴포스트 기고 등을 통해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던 자말 카쇼기 씨는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한 뒤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터키 당국은 카쇼기가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사우디 정부는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터키 수사당국은 지난 16일 총영사관을 약 9시간 수색했으며 이튿날은 영사관에서 200m 떨어진 관저를 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신문은 어제 터키 당국이 카쇼기 씨가 영사관 내부에서 살해됐다는 정황을 담은 영상과 음성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 밤 한반도의 날씨가 좋아서 웬만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만약 하늘의 저 달이 진짜 달이 아닌 사람이 만든 인공달이라면 어떨까요? 자, 중국에서 현재 인공달을 띄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 측이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인공달을 지구 궤도에 띄워서 도시의 밤거리를 가로등 없이 환하게 비추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자, 인공달은 초대형 접시 안테나 같은 원형 판일단, 인공위성의 형태로 인공달빛은 보름달의 8배 정도나 되고 이 달빛이 닿는 지표면은 지름 10에서 80km 면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두시 측은 수년 전부터 인공달이 띄우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해왔다며 이제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2020년엔 인공달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앞서 1990년대 러시아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인공달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후 노르웨이 등에서도 인공달 계획을 추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무척 쌀쌀한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3미터로 좀 높게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9도, 신의주는 6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20도, 함흥은 4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앞서 중국이 인공달을 띄우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팝송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달빛이 비치는 강을 보며 꿈을 쫓아가겠다고 다짐하는 Moon River, 달빛이 비치는 강.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I'm going your way t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Waiting round the bend.
That same rainbow's there, painted on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17일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 중입니다. 한국의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불법 합승 영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네, 미국 재무부가 17일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해마다 4월과 10월 미 의회의 13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 명단에서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중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중국인민은행과 계속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느 나라도 이 환율 조작국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자, 이들 나라는 전에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4월에 기존의 이 5개국의 인도를 포함해서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번까지 모두 6차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환율을 문제 삼는 걸까요?
네, 이 환율이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 나라 화폐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 활동에서 이 환율은 아주 중요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나 독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들이 일부러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유리한 교역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네,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또 경상 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초과할 경우,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따져서 모두 해당되면 환율 조작국, 그리고 두 개 조건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적어도 두 개 항목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흑자 부분이 해당됐는데요. 중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5천억 달러가 넘는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1,300억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의 4배 가까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10억 달러, 그리고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6% 수준이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선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건 기본 상식과 국제사회 인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하고 환율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조작하고 있진 않다는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위안화 환율을 도구로 이용해서 무역 경쟁에 대응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또 중국은 환율 제도 개혁을 하고 위안화 환율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위안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미국 재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8일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6.94 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달러당 7 위안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중이군요.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 18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이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서 베트남도 방문했습니다.
자, 매티스 장관의 일정 중에 원래는 중국 방문도 포함돼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최근 양국 간의 무역 또 국방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정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 국방장관과 별도의 회동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그럼 매티스 장관이 중국 국방장관과 따로 만났습니까?
네, 매티스 장관이 18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길어진 약 90분 동안 회담했는데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양측의 회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진솔한 대화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는 그럼 모두 몇 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이 이 회의를 통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지를 모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세안 회원국들은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중국과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 요소가 없는 회원국들은 중국과 더 많은 경제 협력과 또 해상 안보 공조를 위해서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번 회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의 경우 지난 9월에 전다익광 주석이 사망한 후에 현재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인데요. 이런 국내적인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과 열린 자세로 신뢰를 구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서두를 전망입니다.
자, 매티스 장관이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서 16일과 17일 이틀간은 베트남도 방문했다고요?
네, 매티스 장관은 올 1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해에 두 차례나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영내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데 대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견제를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미국과 베트남 관계도 최근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과 베트남은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적국 관계죠.
네.
예, 하지만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고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의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이래 양국 관계는 꾸준히 교류를 넓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이 베트남전 종전 43년 만에 베트남 다낭에 기항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티스 장관이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응호 수원릭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했고요. 또 과거 남베트남 수도였던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시로 바뀌었는데요. 이 호치민시 그리고 비엔호아 공군기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 비엔호아 공군기지는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의 공군기지가 있었던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미군이 고엽제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저장하고 보급했던 곳인데요. 현재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는 300만 명에서 48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고엽제 일부가 유출돼서 인근 하천과 토양 등을 오염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이 비엔호아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고엽제 정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한국의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한국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이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상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광화문 북측 광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택시업계 종사자들로 가득 찼는데요. 주최 측은 이 집회에 6만여 명이 참석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택시 운전자들의 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왜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시위를 벌인 걸까요?
예, 한국에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인 카카오사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택시로 호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카카오사가 이를 확대해서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일종의 자가용 합승, 그러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인 셈인데요.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은 소정의 운송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이 스마트폰 이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의 하나인 한국에서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업계 측에서는 일반 자가용이 택시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200만 대의 자가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업계 측은 이렇게 되면 전국 자가용들이 영업시장으로 들어오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사 측은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출퇴근 교통 혼잡도 막을 수 있어서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한국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논란이 심각해지자 합승이 가능한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하루 두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또 전업기사로 활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별도로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자가용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도 2014년에 진출했다가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이 법에 막혀서 결국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뮬러 특검이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그간 드러난 중요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중간선거 뒤에 여건이 되면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체 마비를 가져오는 희귀 질환이 어린 아이들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법무부 부장관이 언론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신문과 회견한 내용이 17일 공개됐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특검 수사가 적절하고 독립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일이었는데요. 세션스 장관도 러시아 스캔들에 연관돼 있어서 스스로 특검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2인자인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최근에 크게 구설에 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 때문이었죠. 이 신문은 지난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있을 때 몰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말했고 또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언급했다는 이 수정헌법 25조는 행정부 관료들이 연방의회에 요청해서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성명을 내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해고될 것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측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사임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나요?
네, 해당 보도 내용 그리고 이 보도가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뉴욕타임스 보도로 논란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과 회견을 한 건데 자, 여기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또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사람들이 특검 수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수사가 끝난 뒤에는 이 특검 수사를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적절한 자료를 썼다는 걸 사람들이 확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 수사가 근거도 없고 발을 캐낸 것도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그럼 자신이 둘러싼 이 사임설에 대해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자신이 현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통령 뜻에 따라 일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리를 지키고 특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연방 법무부가 뮬러 특검 수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수사 같은 일을 진행하고 감독하는 게 자기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17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리 두 명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특검이 수사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몇몇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일반에게도 전면적으로 공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은 수사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요. 공개 내용이라든지 이걸 누구한테 공개할지는 이 특검을 감독하는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관할입니다.
네. 자, 특검이 공개할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뭐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보도에 나온 소식통은 이 특검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뮬러 특검이 이 핵심 혐의에 대해서 거의 결론에 다가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핵심 혐의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뭐 두 가지죠. 지난 대선 기간 이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 진영이 내통했다는 혐의가 하나고요. 그리고 사법당국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 방해 혐의입니다.
자,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관심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말도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 원한다는 뜻을 뮬러 특검에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현재 거의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언급했군요.
네, 맥코넬 대표가 17일 로이터 통신과 회견했습니다. 맥코넬 대표가 이 자리에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충분한 의석을 얻으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입니다.
네, 공화당은 이미 지난해에 이런 시도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하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이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네, 자 그때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결국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존 맥케인 의원, 수잔 콜린스 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었습니다.
자, 맥코넬 대표의 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늘려서 이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원 중간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맥코넬 대표도 이 계획이 앞으로 몇 주 뒤에 일어날 일에 달렸다.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로는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 상원에서는 뭐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이 맥코넬 대표의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슈머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면 건강보험을 뺏기고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맥코넬 대표 회견에서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산하고 재정적자 문제가 눈에 띕니다. 맥코넬 대표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약자 그리고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누적으로 이어진다면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이 새해 회견연대에는 공화당이 지난해 대폭 증액됐던 국내 예산 분야를 꼼꼼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강요회의에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서에 5%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소아마비와 비슷한 궤질환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이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신체 마비 증상을 가져오는 희귀한 질환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급성 이완성 척수염이라는 질환인데요. 환자 대부분이 18세 이하고요. 평균 연령은 만 4살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이 걸린다는 건데 이 발병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를 보면요. 지금까지 22개 주에서 62명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 질환에 걸린 걸로 의심받는 환자 역시 60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데 100만 명에 한 명꼴이라는데요. 최근에 발병 건수가 늘고 있어서 CDC가 예방 차원에서 경고한 겁니다.
네. 자, 급성 이완성 척수염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자, 증상이 어떻습니까?
네. 처음엔 열이 나고요. 가벼운 호흡기 질환 비슷한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경계통, 특히 척수에 영향을 미쳐서 목과 팔, 다리 등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고 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또 얼굴 근육이 약해져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부분은 회복된다는데요. 뭐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 병으로 한 명이 사망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한 가지 흥기로운 점이 이 질환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2년에 한 번씩 증가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늘었고요. 작년에는 주춤했는데 올해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소아마비처럼 신체 마비 증상을 보인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소아마비 바이러스 때문 아닌가요?
이게 소아마비 바이러스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예.
CDC는 환자들 배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급성 이완성 척수염의 원인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예방 접종 때문에 소아마비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병의 원인이 뭘까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네.
문제인데요. 이 모기가 옮기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나 다른 예방 백신 때문일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왔는데 이것도 관계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일부 환자의 경우엔 이 보고 온 관계자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어린아이들이 걸린다고 하니까 자녀를 둔 이 부모들에게는 좀 걱정이 되는 소식이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원인을 잘 모르니까 뾰족한 예방책이나 치료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단지 늘 아이들 손을 깨끗하게 씻기고 예방접종을 제때 하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혹시 모기 때문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밖에 나갈 때는 이 약을 뿌리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아달라고 노래하는 Hello 들어보시죠.
'Cause you know just what to say, and you know just what to do, and I want to tell you so much. I love you. Sunlight in your hair, and tell you time and time again how much I care. Sometimes I feel my heart will overflow. Hello, I've just got to let you know. 'Cause I wonder where you are, and I wonder what you do. Are you somewhere feeling lonely, or is someone loving you? Tell me how to win your heart, for I haven't got a clue. But let me start by saying I love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동양 문화에 정통한 미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서 많은 명작을 발표한 펄벅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펄벅 하면 중국을 소재로 한 장편을 쓴 작가라는 점을 떠올리는데요. 네. 바로 소설 대지가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죠. 자, 그런데 펄벅은 어떻게 해서 중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펄벅은 1892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압살롬 사이덴 스티커와 캐롤라인이었는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잠깐 미국에 들렀던 해인데 이때 펄벅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펄이었습니다.
네, 펄, 진주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예.
생후 3개월 때 가족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펄벅이 거의 40년 동안 중국에서 살게 된 거군요. 자, 오래 살았어도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었을 텐데 이 펄벅의 생활 환경은 어땠습니까?
펄벅과 그 가족은 중국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 어린 펄은 중국 아이들과 함께 놀고 친구 집에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중국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를 배우게 됐고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교육은 어떻게 받았을까도 궁금하네요.
펄의 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가정교사를 들여서 그 외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읽기와 쓰기는 물론 공자의 가르침이라든지 중국과 아시아 역사 등도 같이 배웠죠.
예, 그럼 대학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1910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있는 랜돌프 맥콘 여자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펄은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존 로싱 버그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펄 버그로 바뀌었군요. 이 남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남편 존은 농업을 공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존은 나중에 중국 농업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죠. 이들은 결혼하고 중국 북부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선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가난한 그곳 중국인들의 삶은 나중에 펄벅의 여러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첫 딸이 장애가 있었다죠.
네, 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1920년에 난 첫 딸 캐롤이 지적장애인 희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펄은 특수교육을 위해서 캐롤을 미국 뉴저지로 보냈습니다. 펄벅은 어린아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으로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캐롤 때문에 엄마가 위대한 작가가 됐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
펄은 딸의 특수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책을 써서 돈을 좀 벌자. 그래서 이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 동풍, 서풍, 이스트 윈드, 웨스트 윈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이 소설은 서양에 대해 배워가는 한 중국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작 펄벅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건 그 다음 작품이었다지요.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began to write, not having anything else to write about. I only knew China.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아는 거라곤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작은 대지였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왜 여러분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느냐,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안 쓰면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대지입니다.
이렇게 나온 대지, 즉 굿 얼스는 왕릉이라는 한 가난한 중국인과 그 부인 오란,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31년과 32년에 미국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됐죠. 펄벅은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1932년에 펄벅은 대지의 주인공 왕룡이 죽은 뒤 아들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아들들 선스를 펴냈습니다. 3년 후에는 중국 혁명기에 살았던 손자 왕유안의 이야기 분열된 집을 펴냈습니다. 이 소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옛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대에 걸친 세 소설을 다 합쳐서 대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1937년에는 대지가 영화로 만들어져 여러 부분의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대지가 어떤 점 때문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펄버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Now you couldn't imagine anything less interesting to Americans.
미국인들에게는 대지 이상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대공황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설 대지는 미국인들에게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위로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펄벅이 첫 작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인이라면 영화에서나 잠깐 보던 그런 이미지가 전부였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속의 이미지가 참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펄벅은 중국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을 읽은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 갖고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점을 깨닫게 됐죠.
예. 4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산 펄벅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실베이니아에 정착을 했는데 그의 후반기 삶은 어땠습니까?
펄벅은 자신의 소설을 많이 출판해준 R.J. 왈시와 재혼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에서 그린 힐스라는 농장을 구입해서 살면서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펄벅은 전쟁, 정치, 종교, 인간 평등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펄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슬픔 중 하나는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든 다시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명석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슬픈 일입니다.
펄벅의 사상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펄벅은 미국 흑인들의 민권을 옹호했고 또 여성의 권리 등도 옹호하는 글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펄벅은 모든 인종이 서로를 존중할 때만이 세계 평화가 온다고 주장을 했죠. 또 펄벅은 미국에서 많은 강연을 다녔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펄벅은 또 이 복지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대전으로 혼혈아, 고아들이 많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맞습니다. 펄벅은 1941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각지의 어려운 혼혈아들을 도왔습니다. 펄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들을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을 따지지 말고 입양을 하라고 권장을 했죠. 펄벅 자신도 두 명의 혼혈아를 포함해서 일곱 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네. 또 펄벅은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도 쓰고요.
맞습니다. 1963년도에 19세기 말부터 해방 때까지 한국 근대사 격동기에 살아간 한 양반 가족 4대 이야기를 쓴 소설이죠.
자, 그리고 1964년에는 한국에서도 이 펄벅 재단이 설립되죠. 이 재단을 통해 많은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되고요. 1968년에 나온 새해라는 소설이 바로 이 한국 혼혈아를 소재로 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펄벅은 80세 되던 1973년에 타계했는데요. 집 근처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 세계 각지의 문화를 보호하고 편견을 없애려는 작가의 정신은 국제 펄벅 재단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이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동양 문화에 정통한 미국 작가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비롯해 많은 명작을 발표한 펄 벅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spin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s South Korea sugarcoating North Korea's messages and exaggerating North Korea's intentions, do you think?
한국이 북한의 메시지를 더 듣기 좋게 꾸미고 북한의 의도를 과장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They have an incentive to put a positive spin on what North Korea says to get the ball rolling forward on denuclearization talks.
한국은 북한이 한 말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죠. spin은 명사로 회전인데요. positive spin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를 가졌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incentive는 장려책 또는 동기라는 말이어서 They have an incentive to put a positive spin on what North Korea says. 한국은 북한의 말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를 가졌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If we're not in the room, we really can't decide, you know, who's telling the truth or spinning the truth.
우리가 회담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돌려서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spin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spin을 동사로 사용할 때 돌리다, 회전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ell the truth는 진실을 말하다인데요. spin the truth, 진실을 돌려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We really can't decide who's telling the truth or spinning the truth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진실을 돌려서 말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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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회전시키다.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다. spin the truth, spin the truth. Spin the truth. 진실을 돌려서 말하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s South Korea sugarcoating North Korea's messages and exaggerating North Korea's intentions, do you think?
한국이 북한의 메시지를 더 듣기 좋게 꾸미고 북한의 의도를 과장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They have an incentive to put a positive spin on what North Korea says to get the ball rolling forward on denuclearization talks.
한국은 북한이 한 말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할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죠.
If we're not in the room, we really can't decide, you know, who's telling the truth or spinning the truth.
우리가 회담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돌려서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spi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7년 10월 18일 오늘, 동토의 땅 알래스카에 제정 러시아의 깃발이 내려지고 대신에 미국의 성조기가 개항됩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크림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난 러시아는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만 것이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모피 사냥꾼이나 겨우 드나드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본토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관리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은 거셌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을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은 그 비난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래를 스워드의 바보짓, 그리고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무용지물, 스워드의 거대한 냉장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 뒤 얼음 땅인 줄로만 알았던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금광과 유정이 발견됩니다. 1931년 10월 18일 오늘, 전구와 축음기를 포함한 1300여 개의 특허품을 발명한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1847년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난 에디슨은 어릴 적부터 의구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에디슨은 하지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12살 때 기차 안에서 신문 파리를 하며 틈틈이 실험을 했고 화물차 안에 실험실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발명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에디슨은 1868년 전기 투표 기록기를 발명해 처음으로 특허를 받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후 1874년 에디슨은 자동 발신기를 발명하고 5년 뒤 인류 최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전등을 발명하는 등 천여 개 이상의 발명품을 쏟아냅니다. Many...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라는 말을 남긴 에디슨은 하지만 1931년 오늘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한국의 최신 인기 가요는 어떤 노래일까요? BTS.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남쪽 노래 즐기십니까? My homeland is America.
내 말 잘 들으라고.
남북 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도 살펴보고.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더 해봐요.
미인형?
한 번만 더 해봐요.
인형?
노래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소식을 들여다보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듣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